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이것만이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않은 그런 편지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은 오늘 내용과도 연관되는 내용처럼 들립니다만은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2장 4절의 기록을 통해서 짐작하게 되는데요. 상당히 슬프고도 애절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짐작이 되지만은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 후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봐서 또 다른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주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고린도 전 후서가 책망도 많고 자신의 또 사도됨에 대한 주장도 덜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렇게 눈물 어린 글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이성적인 내용이라는 데서 그런 슬픔 어린 편지가 따로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편지가 왜 우리 손에까지 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전달되게 하셨을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눈물 어린 편지는 고린도 교회만을 위한 글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짐작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렇게 당부를 하셨고 27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전혀 근심이나 염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근심을 경계하고 계심도 불구하고 가령 예를 들자면 빌립보서 4장 6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물론 여기에 염려는 오늘 본문에 다루고 있는 근심하고는 다른 메림나 또는 동사로 메림나죠. 그런 전혀 다른 의미지만은 역시 염려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차지가 아니다. 이런 경계를 우리가 보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의 말씀처럼 바람직한 근심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같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5절에도 오늘 본문과 같은 비슷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여기도 보면 여덟 번이나 되는 근심에 관한 바울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근심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걱정하는 것이라면 참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결론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 근심은 한다고 해도 사실은 전혀 이득이 되지 않은 근심을 금하신 것이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세상 근심과 반대되는 아름답고 복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면 금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런 확신인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어떤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그 근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심인가? 아니면 나를 망치고 서로를 망치는 근심인가? 이 말씀이 끝날 때까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먼저 본문에 나타나는 근심, 근심하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인가 간략하게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근심, 명사형이라고 그러죠. 근심은 림페, 보통 슬픔, 한숨, 서러움, 서운함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쓰여진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권고가 있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거기 림페가 그대로 쓰여지고 있고요. 또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는 슬퍼 보이나 라는 내용으로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심하다 라고 하는 동사 림페오라고 하는 것은 고통하다, 슬프게 하다 또는 슬프다, 서운하게 하다 이런 등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역시 쓰여진 곳을 보면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리되 있고요. 또 다른 곳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바라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할 때도 바로 림페오가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쓰여진 내용들도 이런 낱말로 바꿔서 읽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해되는 것이 없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이루어지면 그것이 해가 되지 않은 것을 보는 거죠. 비록 그 마신 근심조차도 그 이유가 하늘을 향한 것이라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두 절입니다. 8절, 9절인데 믿음 안에서 근심을 끼친 이유를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여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던 대로 눈물의 편지 이야기를 돌아봐야 한 이유는 이 본문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으려고 찾아가지 않고 눈물의 편지를 쓴 것은 그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을 알게 하려는 의도였기 때문이고 그들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바울의 근심이 소수의 사람들 때문이었지만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소수의 근심이 모든 고린도 교우들이 오히려 바울을 염려하게 되므로 결국 모두의 근심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말을 해도 근심하니까 별로 행복하지는 않아요. 근심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니까요. 오늘 8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랬다고요.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근심할까봐 걱정도 했었지만은 다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때에는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프게 하였지만 잘했다고 돌아보고 고백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교회 속에서 가르침은 사실 그런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골마 터진 상처를 찢고 고름을 빼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은 후에라야 깊은 상처는 아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런 방법이 모두에게 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8절 하반절을 그랬는데 영적인 사람이 더 많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픔의 교훈을 주시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근심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입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그리고 여리고성과는 비교될 수 없는 아이성 앞에서 패배를 당해서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렇게 아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만한 성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그 잃어버린 성결을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 당부를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호수아 7장 앞에 읽은 말씀이 10절에서 12절 상반절이었고요. 뒤에 말씀은 13절 상반절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것이 해결되고라야 이스라엘은 다시 승리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쁨의 회복을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9절 상반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걱정을 끼치고 편할 사람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종은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사실 그게 편치 않죠. 결국 고린도 교우들을 근심하게 한 것은 바울의 아픔이었지만 그 일로 회개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한다.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임시에 아플지라도 그것은 행복한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9절 하반절에 그랬는데 여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10절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 11절입니다. 세 번이나 연거푸 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렇거든요. 이것은 적어도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고 절대로 해를 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심을 할 바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겁니다. 왜 손해볼 상할 근심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라. 같은 근심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서 어울려서 하는 근심은 반드시 후회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근심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으로 근심하십시오. 그러면 그 결과는 아마 행복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10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어떤 부분 중심입니다. 인생에 많은 근심거리가 있겠지만은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근심거리는 크게 두 가지 종류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종류에 따른 근심은 이미 거기에 해답이 주어져 있어서 어떤 것을 가지고 근심해야 하는가도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사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붙어있는 것이라면 거스르는 것이 아닌 이상은 언제나 영원과 관련되고 감사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뒤에 고통이든지 슬픔이든지 아픔이든지 죽음이든지 환란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붙어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당사자에게 승리와 감격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로마서 8장 28절을 좀 색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과 함께 일하심으로 모든 것이 좋은 결과로 맺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기서 합력하여라는 말이 휘내르게오 그런 말인데 휘나면 함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르고스 하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심으로 사실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심으로 모든 것이 좋은 결과로 맺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일하고 근심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비극이 될 이유가 없다. 할렐루야. 확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유에서 모두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면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의 백성된 자긍심과 기쁨을 가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심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얼마나 뒤를 가면서 더 감사가 됩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하신 바람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겠고 이 세상에 바라시는 게 뭐겠어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다른 거 연보 많이 내고 찬양 많이 하고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인류를 향해서 가지신 바람은 이거라는 거죠. 범죄에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이스라엘 향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을 읽어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에스겔서 33장 11절이고 18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돌이키고 돌이키라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돌이키는 게 회개거든요. 세례 요한도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유대 광야에 나타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내용을 마태복음 3장 8절에 볼 수 있고요. 누가복음 3장 8절에도 나타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전해들은 말씀을 회상하면서 사도행전 22장에서도 자기가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에서의 회상이고 그 다음에 26장에서도 이 사실을 회상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하셨다고 증언을 합니다. 여기도 바울이 전 인류를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메섹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다메섹에서부터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것을 증거하라고 예수님께서 당부를 하셨다는 겁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뭡니까? 구원의 삶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그 십자가를 본다면 우리는 그러므로 늘 회개를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에 매여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바람직한 근심이었지만 뒤 구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기대하시지 않는 금지하신 근심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가 죽음을 불러오는 것이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죽을 사람들은 이 사망을 이루는 일들을 잘도 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이왕의 세상에 살면서 근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그 근심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너희 모든 염려를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근심은 내 차지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길 때 세상 근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제 중간쯤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근심을 하십니까? 회개하여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까? 세상 근심입니까? 세 번째로는 11절입니다. 영적인 근심들의 결과가 결국 바울이 근심케 한 고린도 교우들로 하여금 이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소개로 이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이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는 교훈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 어떤 결과를 이루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서 오늘 그것을 읽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타낸 결과를 보는 겁니다. 먼저 여기에 계속되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얼마나가 계속되죠. 그리고 그 뒤에 붙여지는데 이 얼마나라는 말이 원래 쓰여진 히라부서는 알라입니다. 본래적인 적두사라 그러죠? 그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의 반복입니다. 바울 사도의 안타까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근심하게 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바울이 너희들을 근심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근심하게 했는데 그 뒤에 오히려 바울이 참담하고 안타까운 결과를 완전히 뒤집어서 반전이 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 일곱 가지 항목들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신앙적 문제들의 수만큼이나 많은 수로 비례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들을 주로 거론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먼저는 교회 안에서 음행의 문제, 이방 세계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음행의 문제를 얘기하고요. 6장에서는 세상의 법정에 교회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얘기, 7장에서는 결혼의 문제, 8장과 10장에서는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 9장과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사도 권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11장에서는 여성에 쓰는 문제, 그리고 만찬의 문제, 12장에서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의 문제, 그리고 15장은 부활의 문제 등등 횟수로는 이걸 일곱 가지이기 때문에 일곱 가지로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곱이라는 상징적인 수로 얼마나 얼마나 하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또 이 일곱 가지를 세속적으로 그대로 이해를 하면은 사실은 통분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곱 가지 기록된 것도 영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이 속한 고린도 교회가 바르지 못한 것을 바로잡으려는 열성을 가지고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에 간절함을 가졌다.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이것은 만약에 잘못된 그 자체의 변명이라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것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르침 받은 것에 충실치 못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회복해 가려는 변명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것도 사실 오해하면 그렇잖아요. 아주 분감을 심하게 가진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 올바른 신앙적 교훈을 준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대적하려 했던 부분들의 내용들이 바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주장들을 고린도 전서 9장이나 고린도 후서 11장에 하는 것을 보면 자신들조차도 오해해서 그들에게 동조했던 것들에 대한 분감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잘못된 그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얼마나 두렵게 하며 그랬는데 바울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두려움을 생각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했다. 이런 의미고요.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그런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생명의 진리를 전하려고 애썼던 바울에 대한 애정을 다시 회복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믿음을 반성하고 성결을 회복하고 바울에 대한 애정을 회복하는 신앙으로 열심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했는데 바울을 거짓사도로 비판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회복하고 판단하려는데 열심을 가진 것으로 그렇게 이 마지막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또 그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의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영적 회복의 마지막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이런 표현으로 볼 때 고린도 전후서에서 읽어보는 것들로도 그렇겠지만은 앞에서 나타난 내용들을 볼 때도 과거에는 부분별로 문제가 있었음에도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의 잘못된 열심을 지적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인데요. 사실 신앙의 문제는 각 사람이 마음을 열고 성령과 말씀의 감화를 가감 없이 받아들인다면 멀리 갔던 만큼 분명히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열심의 방향만 바로 잡는다면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더할 데 없는 좋은 열심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교회의 전형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그렇게 경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와 사도의 권위로 가르쳐졌던 1세기의 교회의 문제는 진리가 확정되고 완성된 오늘의 시대에도 역시 같이 나타나지만 당시에 바른 신앙의 진리를 가졌던 바울의 기도와 눈물어린 호소에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회복됨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확인과 신앙의 인격의 신뢰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서 마지막 오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신앙의 사람들이라면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는 경계를 믿음으로 받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더 많이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범죄를 인해서 쉼 없이 역사 속에 근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그 근심을 회개하는 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하는 근심이 되게 함으로써 사망과 저주와 절망이 아니라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결과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창세전에 이루신 역사, 계획하신 일이 바로 교회요,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세상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꾸는 도구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